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은 52편에서부터 계속해서 시작된 구원을 주제로 한 시편들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는 표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에 전쟁에 승리하는 상황과 일치하고 그 본문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시편 60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패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과는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보면 사울에게 오랜 세월 동안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표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일명 다윗의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8장에 가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이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0편이 승리의 배경에서 쓰여진 시라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하고 10절까지 말씀을 이따 보게 될 텐데 이 말씀들은 전쟁의 승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패배의 순간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 왕궁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멀리 아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주력 부대가 먼 원정을 나가게 되자 이스라엘 남방 인근에 있었던 에돔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돔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방에서의 그런 위협을 에돔의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지시를 하고 요압 군대는 사하 인근 염곡에서 에돔을 크게 물리치는 전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옛 전쟁의 역사를 읽을 때 승자가 겪은 작은 패배들은 전쟁의 승리에 묻혀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분위기는 승리를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작은 전투의 패배라 할지라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60편에는 그 행간 사이에 어떠한 패배를 통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은 그런 다윗의 탄식의 부르짖음인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 보니까 버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 버려라는 말은 거절하고 쫓아낸다는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군대를 버리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종종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연인관계나 아니면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특별히 애정을 담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군대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와중에도 이 확신을 접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기도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때때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가, 나를 버리시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자기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를 흩으셨고 또한 분노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 끝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회복시키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테쇼베브라고 되어 있는데 돌이키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서의 패배나 승리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패배와 승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기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 3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의 패배의 참상과 그 패배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의 패배는 다윗에게는 지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전투가 컸기 때문 때문이 아니고 또한 패배의 손실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의지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는데 그 애가 패배가 왔기 때문에 다윗은 지진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패배는 내적으로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다윗을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마음이 흔들렸고 또 확신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패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절에 보면은 주어가 뭘로 되어 있죠? 주께서라고 되어 있고 3절에도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지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어려움을 보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승리와 성취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패배와 실패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실패는 패배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패배의 전장에서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올리시면 군사들이 다시 그 깃발 아래에 집결하여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진리의 깃발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주의 군대는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이죠. 진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상황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That it may be displayed because of the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다윗의 간구에는 자신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확신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패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잘 묵상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동안 실패와 패배를 피하고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것은 이제 승리의 약속입니다. 드디어 세겜과 숫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이죠. 그리고 뛰놀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한다라는 또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땅을 나누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을 상기하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심으로, 다윗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모압을 하나님의 목욕통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에돔을 신발을 던지는 또 대상으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굴복한 존재로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죠. 목욕통은 발을 씻기는 그런 통이죠. 용기를 말하는데 모압은 발 씻기는 그런 용기를 들고 오는 종으로 말씀하고 있고, 에돔은 신발을 던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집에 주인이 돌아올 때 종에게 신발을 던지지 않습니까? 훅 던지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종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북방 원정을 멀리 떠나 틈을 노려 이스라엘의 남방을 침략한,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킨 그 에돔이 가장 비천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림으로 이 시편을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은 지형적으로 견고한 그런 요새였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요새를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의 능력을 믿고 나가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은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 시편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질병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보험이나 의사를 또 의지하게 되고, 또 본능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의지할 때가 많고, 자신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는 내가 실망을 거기에서 얼만큼 하는가를 조금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를 의지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그럴 때 내가 실망을 느낀다. 혹은 또 내가 자녀를 의지했는데 노년에 자신에게 자녀가 서운하게 하는 순간 실망을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내가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의지하다는 것을 with God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라는 표현인 거죠. 더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 때 무엇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또는 다른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시편 56편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의지하다는 것을 또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시편 56편에는 의지하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7번이나 나오는데 한편에 거기는 in God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in God. 그러니까 의지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도 성경에서 in God,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으로 의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지하다의 반대가 뭘까요? 의지하다의 반대가 교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의 반대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만을 시편 56편에도 교만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영어 성경에 봤더니 in his pride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영어를 오늘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in his pride는 그의 자부심 안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교만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자부심, 자긍심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처음에는 에돔을 경시하고 자신만만하게 출정했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전쟁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 어떤 자부심으로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